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자 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그리고 안디오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4절에 그러므로 흩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두루 다니면서 그 말씀을 복음으로 전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박해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모두 흩어지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흩어짐을 통해서 더 광범위한 곳에 복음의 씨앗이 퍼지도록 섭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시대에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은 사도만이 아니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기는 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있는 그곳에서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디아스포라 돼서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쳤지만 그곳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그들은 모두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뿔뿔이 흩어진 그곳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먹고 살았느냐? 아니요. 그들이 있는 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자기가 존재하는 그 궁극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세상에 흩어져서 저마다 자기들의 고유 영역 속에서 자기의 삶을 개척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직업이 모두 다를 수 있고 환경이 다를 수 있고 직장이 다를 수 있고 우리가 사는 곳이 각각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이 복음을 전할 우리의 사명지다, 선교지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한 가지여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구원으로 먼저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았단 말이죠. 오늘도 이 세상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굳게 붙들어 주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재충전을 받아야 되지만 다시 뿔뿔이 흩어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전하고 진리를 대변하고 변증하는 복음의 전도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모아놓으면 다 믿음 있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데 세상으로 보내지면 영적인 벙어리가 되어버리는 이런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작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불기둥이 크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장작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저리 다 던져놓으면 어떻게 되죠? 머지않아서 모아놓았을 땐 활활 타오르던 장작이 하나씩 다 던져놓으면 이내 시간이 머지않아서 다 꺼져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모였을 때 활활 타오르면 흩어져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의 횃불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곳을 밝히고 있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데 세상으로 가면 우리의 삶의 무대로 돌아가면 전부 다 입을 다물고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막 교회를 조롱하고 복음을 비난하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얘기해도 꿀먹은 벙어리들이 됩니다. 자,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의미가 우리 안에서 소멸되고 마는 것이죠. 어디 있든 성도는 진리를 전하는 본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했던 이야기를 뒤로 하고 이제 성경 본문은 또 다른 초대교회의 집사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집사 빌립이었습니다. 5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빌립은 사마리아의 그 성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였다. 무리들은 빌립에 의해 말해지는 것들에 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였는데 이는 그들이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사 스데반에 이어서 두 번째 성경의 두 번째 집사가 등장을 합니다. 빌립입니다. 빌립이 박해를 피해서 내려간 곳이 어디라고요?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남왕국 유다인들에게 혼혈족으로 간주가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매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미움과 증오를 받던 민족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하셨고 제자들에게도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예루살렘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버러지처럼 여기는 그 사마리아 그곳에서도 내 택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집사 빌립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꺼리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땅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 않아도 될 땅이나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될 민족,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될 이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라 하시는 곳에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서울 도성이 사마리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믿지 않는 가족과 가정이 여러분에게 사마리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사마리아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사마리아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복음을 거부하려고 하고 우리를 증오하는 이런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아, 이 사람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내가 다니는 직장 여기에서 복음 전해봐야 아, 이 사람들 다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사람들이야. 이건 우리의 너무나 복음을 제한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제한하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사람에게 그곳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원수시하던 사마리아 성 그런데 그곳에 집사 빌립이 복음을 그곳에 전했을 때 어떤 반응이 그곳에서 일어났는지를 보십시오.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를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다가 데려다 놓습니다. 절대로 이 니느웨의 사악한 인간들에게 복음 안 전합니다. 하나님이 전하라. 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모두가 옷을 찢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빌립의 복음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면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대상과 현장이 있어야 나의 편견과 모든 선입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해야 거기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거 아닙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우리가 다 재단해버리고 우리가 다 제한해버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대한 능력을 우리의 눈앞에서 보겠습니까?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에 성령이 감화력 있게 하셨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라고 했습니다. 그는 먼저 순교한 집사 스데반처럼 그도 진리의 사자후를 발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마리아인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을 것이다. 유대인인 사람이 사마리아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을 거야. 이런저런 생각하지 않고 집사 빌립은 담대하게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행한 빌립에게 더 강력한 권능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빌립이 말도 하고 그 다음에는요 표적도 행했단 말입니다. 표적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집사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나 혹은 사도들이나 그들이나 행했던 그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이런 능력을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시란 말이죠. 사도만 그런 능력을 행한 게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 집사 스데반, 집사 빌립도 이런 능력을 행했단 말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물러가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만 그런 능력을 행한 게 아니라 집사님들도 이런 사역을 초대교회에서 행했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의 능력은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실 때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도 영혼을 장악하고 있던 귀신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들은 성도, 들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마침내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쫓더라, 프로세이콘, 주의를 기울이다, 준비하다. 빌립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을 결국 열게 되는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 이게 미활 요영이란 말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선포하는 복음을 들을 때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적과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게 하시고 표적이 일어나게 하셨고 이런 빌립의 사역을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모두가 빌립이 말하는 복음을 믿고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듣고 믿어야 할 자들이 있을 때 오늘도 성령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께로 돌아와야 될 자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혼자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 또 하나님께로 부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 환경, 그 주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그 장소에 어딘가에 나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택하신 하나님의 영혼들이 있단 말입니다. 초대교회처럼 그 사역이 왕성하고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이제 그런 시대는 현실적으로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도 돌아와야 될 영혼들에게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된 자들이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면 세상에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집을 열 채를 사면 영광스럽습니까? 아니면 고관대작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우리가 뭐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몇백 명, 몇천 명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시켰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셨다.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죽을 때 눈 감으실 때 가장 감사할 일은 아이고 하나님 100평짜리 집에 살다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무한히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먼저는 집사 빌립처럼 스데반처럼 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하게 우리 입이 열려야 됩니다. 복음 전파는 말씀을 통해서잖아요.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 기도하셔야 돼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영적 벙어리가 돼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 이 바보 천치 같은 하나님 제 입을 열어주십시오. 담대하게 누구를 만나든 오늘까지 내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 교리 하나님 제 입을 열어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하고 계신가요? 또 두 번째는 복음을 듣는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내 입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빌립 집사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온 것처럼 저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능력 있게 복음 전하지도 못하고 또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해도 복음을 듣는 이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면 복음 전파가 얼마나 큰 어려움에 부딪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이 시대 교회는 이제 그 어느 시대보다도 복음이 전파되기에 점점 더 어려운 상황과 여건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도덕적인 추락, 말씀과 교리를 이탈한 불건전한 설교, 투성이들, 또 뭔가 이 성경적이지 않은 인본주의적인 포교 활동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한국교회는 지금 점입가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회수하신 건가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바른 진리를 듣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 아닌가, 이가봇 된 것 아닌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땅의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 길은 거룩한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길뿐입니다. 진리가 한 시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온갖 인간의 저열한 인본주의 사상과 반성경적인 철학과 이념들이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게 만든 사람이 만든 모든 더러운 사상과 이념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영적인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리고 그런 썩어가는 교회의 영향으로 세상도 점점 더 악한 길로 가고, 그러니까 공멸의 길을 가는 거, 같이 망하는 길로 지금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도 이것을 브레이크를 걸어서 막아 세워야 되는데 누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참된 진리를 전해서 영혼을 각성케 하는 부흥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이 그 시대를 막아서실 터인데 그런 일이 우리 시대 가운데 안 일어난다면 다 같이 멸망당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통해서. 참된 복음의 증거의 능력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회심하는 역사가 이 시대에 다시 재현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역사들이 거의 다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된 진리가 전해짐으로 모두의 영혼과 마음의 문을 여시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다른 아무것도 지금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의 능력, 성령의 찌르고 쪼개고 치유하시는 능력만이 오늘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게 그 무엇보다도 필요할 뿐입니다. 7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더러운 영들을 가진 많은 사람에게서 그 영들이 큰 소리를 외치며 나갔고 많은 마비된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생겨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본문을 대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본문에 대해서 다른 오해를 하지 않겠지만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부는 자, 사도행전 시대, 초대교회 시대 이렇게 귀신 쫓고 했으니까 우리도 나가서 열심히 떠나갈지어다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귀신 쫓고 병자 쫓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아, 쫓을 귀신이 있어야 쫓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요? 이 집도 있고 저 집도 있고 한 집 건너 한도 다 귀신 들려가지고 막 거품 물고 다니고 그래요? 그러냔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네? 아, 물어.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손들어 보세요. 지난주에 난 옆집에서 회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 봤다.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신단 말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떠나고 병자들이 치유된 것은 복음이 아직 기록되지 않은 그 시기에 강력한 능력이 복음에 지는 현장에 나타나게 되므로 복음의 능력이 극대화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유한한 섭리한 방편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시대에 인간들의 죄는 이러한 귀신 들림이나 육신의 질병 등의 불완전하고 깨어진 모습으로 인간 실존의 그 비참함의 한계와 무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현상들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기록된 이후 지금 우리의 사역의 초점은 더 이상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자와 같고 영적으로 병자와 같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 질병을 치료할 약도 없고 귀신 들린 자 내쫓게 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복음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는 질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는 능력 이것으로 영혼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권세였단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좋은 약이 있고 병원이 있어 의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 귀신 들린 자들은 흔히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시대도 아닌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고작 귀신 쫓아달라 그러고 병낫게 해달라고 이러면 병낫기를 기도하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기도의 초점이 잘못 맞춰진 기도란 말이에요. 이 시대에는 기록되어진 진리의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귀신을 쫓거나 병을 치료하거나 치료해 주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마귀의 소나기에서부터 건져내는 이 사역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망해가느냐? 왜 유럽 교회가 망했고 지금 한국 교회가 망해가고 있느냐?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지옥에서 회개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 얻는 자가 되십시오. 죄를 얘기하고 복음으로 꾸짖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교회들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귀신을 쫓고 병자들을 고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큰 기쁨이 그 성을 뒤덮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귀신을 떠나고 병이 낫자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자 온 마을이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에 왜 기쁨이 없을까요? 왜 우리 주변에 기뻐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생애적인 기쁨과 감격을 맛보면서 이 좋은 복음을 왜 저에게 이제 얘기해 주십니까? 왜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가 지금까지 없었을꼬?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기뻐할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을 영접한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영혼이 회심하고 거듭남으로 예수를 영접한 이 기가 막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영혼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귀한 사역을 교회와 성도가 하지 않는다. 그럼 뭘 할 거냐 말이야. 뭘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금고하는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고 당신이 구원과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우리가 세상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 아래 살아가던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그야말로 해방의 소식이고 참된 자유와 평강의 기쁨의 소식입니다. 좀 더 따가운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이 해방의 자유의 기쁨을 맛보셨다면 이 기쁨을 다른 사람이 맛보게 하는 것을 왜 이렇게 꺼리고 주저하실까요?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를 먹고 나았어요. 그러면 이 제약회사가 나한테 돈 줄 테니까 광고해 주시오. 안 해도 이 약을 먹고 나으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시죠? 이 약 먹으라고, 이 약 사 먹으라고. 이 약 먹고 내가 5년 동안 고치지 못하던 병을 고쳤다. 제발 당신 가서 이 약 사 먹어보라고 하시겠죠? 왜 이 기쁨 소식의 복음을 전하는 얘기가 세상에 많지 않으냐? 복음을 통해 아직 자기도 그런 기쁨을 맛본 적이 없거든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이 단 한 번도 여기에 와 닿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맛봤어야 이거 좀 제발 먹어보라고.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고. 이거 좀 한번 먹어보라. 입에다 막 넣어줄 거 아니에요. 오늘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 복음의 맛을 잃어버렸다. 이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넘치는 위로를 주고 소망과 용기를 불어넣을까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깨달음이 영혼의 밑바닥에 내려올 때 거기서 우리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희열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일 때 여보시오 여보시오 뭐 때문에 당신은 그렇게 즐거운 것이고 기쁜 것이고 늘 행복한 것이오 나에게도 좀 알려주시오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위로하고 용기를 얻게 하고 사라지지 않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우리 영혼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방편이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성도들이 먼저 이것을 복음을 통해 맛보고 이야 이 기가 막히게 맛있다 이게 이렇게 시원한 물이 여기서 나온다고 당신도 한번 먹어보라고 이렇게 되어야 복음의 능력이 다시 이 시대를 지배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반드시 그 능력을 드러냅니다. 폭탄이 터질 때 여러분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폭탄이 개발되는데 저는 뭐 국방 전문가가 아니니까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폭탄이 터질 때 소리 없이 터지는 폭탄 개발됐나요? 저는 아직 못 들었어요. 제가 모를 수도 있지만 폭탄이 터질 때 소리 없이 터지는 폭탄이 있냐고요. 대단한 폭발을 일으키면서 장렬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들어갔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 복음이 한 사람 속에 10년 가운데 들어갔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죠.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구나. 드디어 미쳤구나 저렇게. 예수를 믿더니 결국 저렇게 미쳐버렸구나. 뭔가 대단한 중대한 변화가 저 사람에게 일어나고야 말았구나. 모두가 알게 됩니다. 모두가.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이 내게 들어왔는데도 영혼에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조용한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내 영혼에 어떠한 미동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내 영혼이 막혀있든지 내 영혼에 심각한 문제가 있든지 내가 듣고 있는 게 복음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은 귀신을 내어줬고 병자를 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에너지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터질 때 온 천지에 굉음이 나듯이 어마어마한 에너지입니다. 진리가 가지고 있는 파워, 파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평생을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소리 지르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앞에 백기투항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예수 안에 있던 사람이 진리를 부정하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무리를 일으키면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고 심판하십니다. 이미 구속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변화를, 성화를 요구하시지 회방과 저항을, 불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복음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한 가지 신뢰가 이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술사 시몬의 회심입니다. 9절에서 13절에 그런데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전부터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민족을 놀라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어떤 위대한 자라고 말하고 있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이 사람은 위대하다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그가 오랜 시간 마술사로 자신을 놀라게 해왔기 때문에 그에게 주의를 기울였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복음을 전하는 빌립을 믿었을 때 남자들과 여자들이 세례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시몬 자신도 믿고 세례를 받은 뒤 빌립에게 계속 붙어 있었으며 일어나고 있는 표적들과 그 능력들을 유심히 보면서 계속 놀라고 있었다. 사도행전은 또 한 사람의 인물로 이동을 하는데 누구냐? 마술사 시몬.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자칭 자기를 대가라고 할 만큼 그의 마술 실력은 대단했습니다. 심지어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빌립이 전하는 복음, 즉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하는 복음은 이 시몬의 마술을 능가하는 위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읽고 변화되어서 많은 남녀가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시몬의 위대한 마술보다도 더 위대한 게 무엇이었느냐? 바로 복음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엔터테인먼트, 각종 미디어의 오락물에 열광을 합니다. 영화, 드라마, 음악, 스포츠. 무슨 가수들이 경쟁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어떤 목사님이 자기 페이스북에 극찬하는 글을 올렸더군요. 참 한심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니 세상에 가수가 부르는 노래에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설교에 진리에 감동받지 않는 이런 영혼들을 보면서 목사가 통곡을 해야지 그걸 보고 재밌다고 그냥 입이나 다물고 혼자 보든가. 가수의 공연을 보러 가고 싶어 열광하는 10대들을 보면서 10대들을 지도하는 전도사 교사님들이 성경을 붙들고 대성 통곡을 해야지.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 유행가보다도 못하고 저 K-POP 가수보다도 못하고 생명을 살리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는 목사의 설교가 가수들의 노래보다 영향력이 없다면 차라리 내 생명을 하나님 거두어가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못할 망정. 저는 때때로 내 자신과 영혼을 맡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린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아무리 위대한 마술이라도, 마술사 시몬이라도 사람들이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그가 대단한 슈퍼스타였다 할지라도 결국은 복음에 굴복하고 그를 추종했던 남녀의 무리들도 복음에 굴복해서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복음이, 이 진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악한 우상이 즐비한 시대 속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교회는 온갖 재주를 부리고 사람들을 끌어모을 잔꾀를 찾아내는 일에 분주할 것이 아니라 이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복음의 능력, 설교의 능력, 전도의 능력, 복음을 가르치는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목사, 우리 구역장, 교사, 하나님 우리 이런 직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이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 그 교회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오직 성령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복음의 능력이 소멸되어가는 시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이제 전심으로 그 마술쟁이 온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알던 그가 빌립을 쫄쫄 따라다니면서 그의 행하는 복음의 능력에 압도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그를 쫓는 제자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마술사도 변화시키고 그런 자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 앞에 더 많은 영혼들이 굴복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초대교회 안에서. 자,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슈퍼스타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BTS의 멤버 하나가 서교 장로교에 나오게 됐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다음 주부터 여기 미어 터질 겁니다. 아마. 예수를 믿고 BTS의 멤버 하나가 활동을 다 접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 교리 공부하고 있다. 이 뉴스가 세상에 퍼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반응이 일어나겠죠. 문제는 교회가 이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 놓고도 뭘 잃어버렸는지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오늘의 교회들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 길은 오직 하나, 다시 이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여기서 있는 목사에게 모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